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읽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예,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길에서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원도에 두 달 전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저 경상도 대구시 그 수성교에 있다가 이제 강원도로 이사를 왔는데 또 강원도 어디 왔냐면은 춘천이라는 도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또 어릴 적에 제가 살아온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 지금 우리 예배당에 있는 자리가 원래는 옛날에 이제 우두리라 그랬거든요. 우두리. 서양강 강변에 이제 우두리라고 그랬는데 그곳이 막 옛날에는 전부 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릴 적에 보면은 제가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은 춘천 가서 춘천에 저희 할머니가 사셔가지고 춘천에 가서 지냈는데 여름 되면 그 우두리 그 강가에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모래사장이 백사장이 막 곱게 깔려져가지고 춘천 사람들 여름에 그 수영하고 노는 유원지였어요. 겨울에는 거기서 스케이트 타고 그래서 이제 춘천에 다시 춘천이라는 도시에 이제 오게 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제가 살던 저희 집으로 한번 가봤어요. 집 주소가 외우기가 아주 쉬워요. 소양로 3가 1번지인데 거 가보니까 우리 집은 없어서 우리 집 밑에 우리 천순이 누나라는 집이 그 천순이 누나가 살았는데 우리 누님 친구인데 그 집은 이제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돌아가셨는지 이제 뭐 방마다 문이 옛날에는 딸들 아들들 해서 시끌벅적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방마다 문이 다 잠겨져 있고 뭐 폐가처럼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참 많이 지났는데 그래 이제 제가 그 춘천에를 다시 가니까 이래 다니다 보면 옛날 생각이 이제 종종 나는데 그래서 정말 저희 아버지가 원래 안동에서 외정시대 때 세무서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사촌 형님을 만나가지고 시제 때 고조부, 증조부 뭐 이렇게 묘지에 이제 가봤는데 우리 사촌 형님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촌 형님이 우리 큰아버지는 면사무소에 재무계에 근무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세무서에 근무해가지고 안동에는 옛날에 안동 소주가 유명해가지고 안동 소주가 독출해가지고 뭐 50도 정도 되지요. 50도짜리도 있고 45도짜리도 있고 그런데 세무서 직원이니까 이제 술도가에 여기저기 들리다 보면 술을 얻어마셔가지고 저녁 때쯤 되면은 막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서 연락이 온대요. 리아카 끌고 데리러 오라고. 그리고 또 이제 큰아버지도 이제 재무계에 계시니까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또 연락이 온답니다. 그럼 리아카 끌고 두 양반을 리아카에다 태우고 그 두티라는 그 언덕 있는 그 마을까지 이제 태워 데리고 오고 어떨 때는 따로따로 데려오고 어떨 때는 같이 태워가지고 오고 형님하고 동생하고 그래야 내가 그때 니네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태워서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형님이 뭐라 하냐면 야 니네 아버지가 엉터리야 엉터리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엉터리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춘천에서 그래서 세무서에 근무하시다가 6.25 동란 후에 군납사업을 했어요. 군납사업.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에 현금 만들 수 있는 사업은 군대 납품사업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군대에서 트럭을 불어맡아가지고 그 후생사업이라고 부산에 생선을 띄어다가 이제 강원도에 납품을 하고 팔고 그러다가 춘천에다가 이제 콩나물 공장을 차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또 간장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군대에다가 납품을 해서 또 춘천댐 하천공사를 맡았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뭐 마대자루로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했냐면은 춘천 시내 기생들 다 먹여 살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어릴 적인데 그 이제 저희가 서울 아현동으로 춘천에서 살다가 6살 땐가 7살 땐가 잘 모르겠는데 서울 아현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아현동 우리 집 인근에 다방이 있는데 다방 한마담하고 친해져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저를 야 그거 한마담 다방에 가서 아버지 빨리 오시라 그래라. 그래 제가 이제 뛰어가가지고 아버지 빨리 오세요. 그런데 그때 한마담이 저를 보고 막 얼마나 귀여워하면서 막 돈 5원인가 얼마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 받고 막 너무 기분 좋아 뛰어내리다가 그 나무계단을 굴러떨어진 기억이 지금 55년인가 뭐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 이제 하여간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잘 벌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한때는 다 잘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제 저는 모친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여기 계신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들 또 살다 보면 여기 이제 실버 수양회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원래 실버라는 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실버타운, 실버 수양회 그런 게 원래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 한때 잘 나간 적이 없는 분 있습니까? 예, 없지요. 여러분도 한때는 잘 나간 적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한때는 잘 나가는데 한때만 잘 나가지 다음에는 보면은 그 다음에 잘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예, 한때는 잘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 보면 험난하게 다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한때 잘 나간 게 그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가지고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평생 속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한때 잘 나간 그 기억이 딱 머릿속에 입력이 되셔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평생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하고 고생하고 사업하다 망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린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가만히 춘천와서 그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살던 데 한번 와서 보니까. 그 우리 아버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 우리 영가님이 정말 평생 사기당하고 살아왔구나 이게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만 사기당하고 사는 게 아니고 저도 돌아보면은 나도 정말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평생 사기당하는 인생이 제 인생이더라고요. 또 가만히 보면 저만 그런가 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사는 것처럼 다 사기를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기당하고 사는가 하고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사기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지내다 보니까 그 다단계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다단계. 교회에 이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인데 그 다단계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다단계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재주가 좋은지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단계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훨씬 더 확고하게 믿어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게 하려고 안 되는데 그 사람들, 그 인간들 얼마나 재주가 용한지 사람들의 막 정신을 쏙 빼가지고 막 이것만 하면은 지금 아직도 때가 안 돼서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은 막 떼돈을 벌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퇴직을 하셔가 돈을 5억 정도 되는 아파트 재펴가지고 이제 그 돈을 다 다단계 회사에다가 이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 이제 발을 빼려고 해도 돈이 들어간 것 때문에 쉽게 발을 못 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지내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 이제 그분한테 가서 이제 그거 아니에요 하고 얘기해줘도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 요즘 세상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한국에 열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 투자한 금액의 40%를 한국 사람이 투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의 40%.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냐면 가상화폐거든요, 가상. 그래, 가상화폐라는 것은 가상의 말 그대로. 가상화폐를 갖다가 사람들이 현금을 넣어놓은 통장하고 연계해가지고 자기 통장에 있는 현금으로 그 가상화폐를 정말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사게 되고 또 뭐 젊은 애들도 다 투자를 해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 아니야. 그거 망해. 그 얘기를 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절대로 안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보면 아무리 해도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다 망해요. 그래도 그거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무식해서 몰라서 그렇지. 이거 조금만 기다려보면 돈 번다. 그런 마음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제 그 사람들만 그렇게 잡혀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잡혀 살고 있어요. 뭐에 잡혀 사냐면은 옳은 생각에 잡혀 산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정말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짐승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 오줌 아무 데나 깔겨 놓어도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 안 해요? 사람은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후회도 하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죄 짓는 것도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죄는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왜 사람들이 똑바른 길 놔두고 삐뚤어진 길을 가게 되냐는 거죠. 그 삐뚤어진 길을 가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건데 왜 삐뚤어진 길을 가는가 하고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삐뚤어진 길을 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뭘 양심 바르게 살라 그러잖아요. 양심대로 살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양심 바르게 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어떤 죄를 짓게 하는 게 뭐가 죄를 짓게 하느냐 보면 율법이 사람을 죄를 짓게 한다 그래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통해서 내려줬지만은 그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십계명 돌판이 내려오기 전에 훨씬 전에 인간의 이미 마음판에 양심이라는 율법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을 적에 그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 선악을, 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컨션스라는 건데, 컨션스, 영어로는 컨션스인데, 컨션스라는 것은 컴플러스 사이언스. 함께 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함께 안다는 말을 생각을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어딘가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저희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알게 된 다음부터 사람들이 골치 아프게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면서 또 자기를 가리고 또 못 가리니까 숨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오늘도 창세기의 3장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면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은 여러분 항상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양심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양심 바르게 살고 있어요? 없어요? 못 사니까 부끄러워하고 또 부끄러워하니까 안 부끄러운 사람이 되려고 뭐든지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잘해야지 해서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또 숨겨야 되고 또 숨기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숨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끄러워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왜 부끄러워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마음을 갖고 살면은 부끄러워해야 돼 말아야 돼요. 은혜 입어야 될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난 내가 형편없고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은 형편없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아니고 형편없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하고 뭐 못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내가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은 보면은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가장 거만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거지가 체면 차리면은 밥 먹고 살아야 못 살아요? 굶어 죽어야 돼요. 거지들 어떻게 밥 먹고 삽니까? 옛날에 일제 거지들 밥 얻어먹는 거 봤어요. 거지들이 이제 이렇게 겨울에 양지 바른 곳에 앉아있다. 그 제일 나이 어린 거지 보내더라고요. 밥 얻어오라고. 그래서 막 부잣집 큰 대문 앞에 와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엄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 온 줄 알고 얼른 뛰어는 문 열으니까 웬 그 새끼가 와서 밥 달라는 거야. 야, 이 나쁜 놈 새끼야 어디서 거짓말하라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줌마 밥 좀 주세요. 그냥 불쌍하니까 밥을 깡통에다가 밥을 하나 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는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럼 빌어먹어요. 빌어먹는 게 아니고 굶어 죽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지보다 못한 인생인데 부끄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부끄러워하면은 그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까? 안 삽니까? 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든지 잘해야지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뭐든지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없어요? 있고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거 숨겨야 되고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그렇지요? 우리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이 무슨 작용을 하냐면 오늘도 항상 하나님하고 비겨먹고 살려고 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서 뽑아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뽑아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뽑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에서 항상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양심으로 말미암는 죄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거스린 거지만은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는 것은 다 진실하게 보이고 옳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 해야지.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는 것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걸 자세히 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건데도 그건 인간의 어떤 이 세상의 사회적인 관념으로 사람이 사는 사회적인 관념으로 보면은 그거는 선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막 참 그것도 보면은 사람들의 눈에는 진실하게 보이고 사람의 눈에 내가 오늘부터 막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도 막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이것도 우리 눈에는 너무 옳아 보이는 거예요. 옳으니까 죄인데도 죄는 죄지만은 악한, 진짜 악독한 죄지만은 선해 보이고 옳아 보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속아야 안 속아요? 속아서 우리 마음에서 항상 그런 옳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옳으니까 거기에 속아서 우리는 평생 거기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옳은 생각에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십니까? 그래 성경은 뭐라냐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인 것은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나니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일반인 것은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동안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그 말은 쉽게 말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입니까? 미쳤습니까? 예, 지금도 미쳤어요? 정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 미친 사람이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미쳤으니까 미친 짓만 골라서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쓸만한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딱지를 하나 붙여놨어요. 첫 번째 딱지는 뭐냐면 항상 미혹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미혹됐으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그 다음에 맞아 항상 악하고 이 마음의 구조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다가 딱지를 항상이라는 딱지를 붙였기 때문에 항상 미혹되어 있고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항상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쓸만한 사람입니까?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사람은 하나님 눈에 다 보면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다 쓸어버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또 요즘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보면은 진짜 확 쓸어버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는 싹 쓸어버려야 돼요, 진짜. 그렇지요? 왜냐하면 정말 사람이 어떤 뭘 해도 어디다가 써먹을 데가 아무짝에도 없는 항상 거스리고 대적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싹 쓸어버려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5천년 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홍수로 쓸어버리시되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습니까? 안 쓸어버렸습니까? 깨끗하게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한 죄인이 돼서 예수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심판과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받고 정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쓸만한 인간 아무것도 없다. 다 못 박아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뭐냐면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저주를 받고 멸망, 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았고 이제 남은 거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멸망받을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저주 아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을 하셨어요. 도말이라는 것은 지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웠냐면 죄라는 것은 뭐냐면 불순종한 게 죄인 거예요. 불순종한 것을 지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불순종한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는 불순종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한 걸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을 해서 불순종한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지어버린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의롭게 산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산 게 있습니까?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의롭게 살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도 받았지만은 우리가 저주 아래 있도록 하는 우리 죄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도말해서 우리를 대신한 의인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안 앉아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심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 하나님 안 된다 너희들은 저주야. 뭘 갖고 오든지 내가 받을 수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뭘 하든 간에 내가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선포를 하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정말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눈꽃만큼도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거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막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형편없는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 부활한 게 사실이면은 우리는 무조건 의인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 구원이라는 건 내 행위가 되는 예수님의 나는 저주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면 내게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형편없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형편없는 짓을 하고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인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건 아니면 술을 먹건 술 취하건 아니면 막 도둑질했건 지금 어떤 죄를 졌어도 예수님 부활한 게 사실이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은혜는 뭐냐면 예수는 어떻게 믿는 거냐면요. 저희 큰어머니는 99살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막 그 백수를 못하시고 성질급하게 그냥 먼저 가셨는데 저희 큰어머니는 99살까지 불제자였어요, 불제자. 그래서 막 우리 저희 큰 집에 가면 어릴 때 보면 담벼락에 벽장을 딱 열면 조망만은 부처가 톡 튀어나와요. 그 하여간 염불해오고 그러셨는데 그다음 돌아가서 석 달 전에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99살까지 진짜 딴짓하다가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예수 믿고 구원. 그게 우리 큰어머니가 예수 믿는 그게 진짜 멋지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 나간 것도 없고 예배 드린 것도 없고 헌금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부활했으면은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의인이 돼.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조금 아이고 수양회 때 와가지고 막 허리 부러져라 3시간 앉아 어제 밖에 나가니까 어떤 영감님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세상 이래 지독한데 처음 봤다가 3시간 동안 사람 앉아온다. 구원은 3시간 동안 앉아 있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 부활했으면 의인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봐줘야 돼요? 안 돌봐줘야 돼요? 자기 자식 부모가 안 돌보는 사람 있습니까? 도둑놈일지라도 자기 자식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키워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 못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 구원해 주시고 사는 것도 니네들 안 되잖아. 그래서 은혜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서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구원도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받은 사는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서 은혜로 살도록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예,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제대로 못 걷어먹여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마음으로 살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안식은 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쉬운 일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은 노가다 하는 것이 되고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마음에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 대덕에서. 보면 막, 진짜, 입에 거품 나오도록 뛰어도, 아, 오늘 막 고생 무지하게 했다, 그 얘기합니까? 아, 오늘 잘 놀았다, 그럽니까? 그가 막, 진짜, 막, 거품 나도록 뛰어도, 하고 싶어서 하니까 그건 노는 거예요. 노는 거는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줘서 하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도 기쁨과 즐거움을 그러니까 그건 안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우리 안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부어줘서 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행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고 사는 것도 행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수양회 때 이제 그 장년 형제님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장년님들 뭐하노? 여러분 은혜 입기 위해서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니까 다음으로는 변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물어봤어요. 여러분 은혜 있기 위해서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변해야지요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 있기 위해서 진짜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그래 세 번째 물으니까 변해야 되나? 그래 이제 두 번째까지 물어볼 때는 은혜 있기 위해서 변해야 됩니까? 변해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묻고, 세 번째 물어, 진짜 변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가만히 있어. 변해야 되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 안 물어봅니다만은, 여러분 마음에도 얼뜻 막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은혜 있기 위해서 변해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변해야지요, 당연히. 그런 얘기들 대부분 다 해요. 그런데 냉정한 생각, 은혜 입기 위해서 변하는 사람은 은혜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 입으려면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은혜 입으려면 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물론 변해지지도 않죠. 변하려고 하는 성경에 뭐라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라세요.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은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하면 안 되고 변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변하려고 매일 애씁니까? 않습니까? 변하려고 애쓰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면 오늘도 여러분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삽니까? 안 삽니까?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너무 좋은 거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냐 우리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가만 보면 사람들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은혜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은혜라는 것은 제가 러시아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 있기 위해서 변해야죠. 그러죠. 변하면 안 돼요. 그랬거든요. 그때 어떤 거기에 심홍섭 자매라고 있더라고요. 웬 또 심홍섭 자매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부인이더라고요. 부인. 러시아 머리도 금발 머리에 러시아 부인인데 이 부인이 막 뻘뜨려서 술 먹어도 돼?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이거 막 참,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막, 뒷감당을 못하게 아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술 먹어도 돼 그랬어요. 그때 이만 사람들이 웅성웅성 뭐 어디요 이상한 이단 같은 목사가 가지고 희한한 설교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있기 위해서는 변하면 안 되고 변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삽니까 안 삽니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안에 들어와서도 뭘로 사냐면 율법의 행위 아래 사는 거예요.